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월수금에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네.
적응이 되셨을지.
저희도 지금 적응 중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요즘 듣동나가 또 채용도 진행 중이고 여러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 중이라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조만간에 날 잡고 우리 듣동나 분들한테 듣동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자리 한번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아, 우선은 최근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릉 동해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 규모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말씀 주셨던 강릉 동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최소 뭐 4,818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또 울진하고 삼척 지역에도 또 큰 불이 났었잖아요. 거의 9일 동안 계속 산불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피해액이 무려 2조 5,10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살던 분들, 그런 이재민 분들을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참
맞아요.
진행형인 사건이죠.
네. 이게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탔던 이유는 지금의 어떤 기후위기하고도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25일 아주 중요한 기본법 하나가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인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네.
합니다. 이 법 어떤 법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법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이에요. 여기서 뭐 탄소 중립, 탄소 제로가 뭐냐 개념을 다시 잡아드리면,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양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 그러니까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거대한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네. 방송에서 정말 여러 차례 다룬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탄소중립 사회는 과연 가능한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통이 예상이 될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또 가능한 문제인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일자리에는 또 변화가 없을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진짜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올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된 이후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어떤 정책이랑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피스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함께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양현호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를 모셨어요. 얼마 전에 그린피스에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린피스의 제작 지원으로 만든 방송임을 사전에 알려드리고요. 바로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그러면 김지석 위원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김지석이라고 하고요. 기후 에너지 전문 위원으로 그린피스에서 지금 일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일했었고, 1992년도부터 사실은 저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네.
뭐 외길 인생 한 30년 지금
네.
걸어오고 있습니다.
외길 인생, 기후위기 외길 인생.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현호 캠페이너님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양현호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 저도 3년 정도 됐고요. 저는 여기 그린피스 들어오기 전에는 건설회사에서 재무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아,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면서 많이 중요한 이슈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다들 커리어가 굉장히 특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린피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오신 김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캠페인 단체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 100%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예, 국가나 기업과는 대화는 하지만 뭐 이렇게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독립성을 네. 좀 이렇게 보장받고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보호 활동을 하지만 한 10년 정도부터는 이제 기후 변화 못 막으면 다른 여러 가지 캠페인으로 달성한 성과가 다 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를 못 받는 면도 있지만 이제 기후하고 에너지 문제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문제 경제의 틀 안에서까지 섞어가지고 정말 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보고서를 내놔서
네.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는 환경단체 활동이지만 사실은 뭐 공감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일이 아닌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위원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최근 뉴스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좀 가장 충격적으로 본 뉴스여가지고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 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얼마 전에 알려졌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2030년 중반 이후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때 펼쳐질 모습을 시나리오로 보여줬어요. 네네. 산불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산호초와 조개가 멸종하고 어류 생산 절반이 감소하고 이런 문제에 더해 세계 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이게 만약에 뭐 좋아하는 게 있으시다면
네.
뭐 기후 변화 심하게 오면 그건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은 맞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걷고 네. 싶다. 제주도 뭐 여름 기온 한 45도 뭐 이렇게 가 버리고 그게 한 열흘 한 20일 가 버리면 그럼 식물들이 다 죽어 버리거든요. 못 견디고 그러면은 길은 남아있지만 이걸 내가 걸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제주도에 가면 해산물 드시는 네, 거 좋아하잖아요. 네. 좀 충격적인 게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도 어패류, 조개류 같은 거는 98%가 줄어든대요. 수확량이. 물론 이제 좀 더 추운 곳에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한동안은. 근데 거기도 점점 더워지면 이제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IPCC는 사실 보고서가 좀 읽기가 어려워요. 몇천 네. 페이지이고 네. 정말 재미없게 써진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좀 소화하기 좋게 해놓은 보고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기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강수 패턴이 변한다, 폭염이 온다 이런 정도로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건데 그게 이제 가져오는 게 뭐 흉작, 그다음에 그게 가져오는 게 뭐 이재민 발생. 그럼 최종 결과는 이제 그 제가 본 채덤하우스의 보고서 뭐라고 나오냐면. 크게 묶어서 인구 이동 및 난민 발생, 무장 분쟁. 예, 살기 어려우면 싸움 나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이 날 수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불안정 해가지고 그 안에는 금융시장 붕괴도 들어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 급상승, 뭐 대규모 자산 가치 하락, 연금 고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작은 자연현상에서 좀 심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단계를 거쳐서 충격을 받으면 나중에는 거의 뭐 사회 붕괴 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를 이제는 단순히 뭐 환경 보호, 뭐 나무 가꾸기 이런 정도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앞서 김지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태풍으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GDP 한 4%, 11% 날아갈 수 있고요. 심각하구나라는 걸 아시는 가장 좋은 그, 뭐랄까, 시그널은 그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고 자산 투자를 해서 뭐 그 돈을 굴리는 그런 쪽이
네.
기업들 보고 빨리 줄여라. 그렇죠. 왜 안 줄이고 뭐 하냐.
네.
그리고 너무 안 줄이면은 그 관련 자산을 다 처분해서 그냥 엑시트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관에서 이거 빨리 하라고 하는 정도니까 저의 그 외길 인생에서 봤을 때는 저도 이 정도 오면 이제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어지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진짜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 지경까지 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 더 첨언해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최고로 많은 자산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거든요. 여기서 굴리는 자산의 규모가 우리나라 예산 1년 예산의 18배에서 20배 정도 가까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리는 곳이에요. 그런 곳들도 이제는 기업들한테 탄소 줄여야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기업에서도 이게 바로 현실로 다가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강릉 산불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아, 저는 뭐 보면서 호주 산불 혹시 기억하세요? 2020년에 막 코알라 죽고.
몇 달 이렇게 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갔어요.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뭐 캐나다도 산불이 심하게 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우리나라도 이제 왔구나. 올 때가 됐지. 우리나라만하고 뭐 지구에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 일단 있는 분들 안 됐고 너무 안타깝지만, 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발 좀 이 기후 위기라는 말이 이게 그냥, 그냥 지어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졌구나. 진짜 닥친 현실 문제구나라고 좀 인식이 됐으면.
네. 아마 저희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기후위기에서 이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제로다라고 그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한번 이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 인간, 김용은 한 명도 하루에 정말 수많은 탄소를 배출을 할 텐데, 어떻게 탄소 제로 사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더워지고 있고 더워진 것 때문에 막 날씨가 이상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3명이 요거를 한 30년 전에 연구해가지고 야, 이산화탄소 늘어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맞았네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 근거가 약하네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 노벨상 위원회랑 한번 붙으셔 가지고 야, 이거 아니잖아고 증명하시면은 노벨상 위원회가 뭐 5년 연속 뭐 상을 줄 거예요. 네. 어우, 저런 거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예, 뭐 해 보시길 챌린지 제가 드립니다. 예. 네, 네.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예,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꾸 사람이 이제 숨 쉬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숨 쉴 때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팟캐스트 녹음하다 죽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 ppm이 넘어가면 그러면 중독되거든요. 네. 3000 정도 되면 죽습니다. 산재 그 기준이거든요.
저희 팟캐스트 녹음실이 굉장히 좁은데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면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거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않죠.
이제 사람이 뱉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예,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요 세 개를 씀으로 해서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한 80% 이상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른 걸로 바꿔내면,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의 8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탄소 제로라고 원래 안 하고 중립이라고 하냐면, 아무리 줄여도 나오는 게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나무를 심던, 아니면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CO2를 뭐 빨아들이던 해서 없애니까 탄소 제로는 아니고 탄소 중립, 수익과 지출을 맞춰서 저축액을 영원으로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거를 뭐 재정 중립 만드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으로 만드는.
예, 예. 다만 그 탄소를 극도로 줄인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남은 일부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로나 중립이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네. 요 세 개만 딴 걸로 바꾸면 문제의 80, 90% 해결이 된다.
그러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만 다른 걸로 대체되면 한 80, 90%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지 이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사회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단순한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태양광하고 풍력이 굉장히 싸졌어요. 예, 그래서 뭐 보기에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전기차를 타지만 전기차로 바꾸고 예,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꾸로 태우네, 세 번 태우네, 네 번 태우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기를 이용해서 그 열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어요. 히트펌프라고. 이건 국내 대기업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의 무슨 미래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철강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수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무슨 꿈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스웨덴에 있는 어떤 벤처 회사는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를 스웨덴에 있는 그 볼보라는 회사한테 네. 자동차 부품 만들려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가장 큰 숙제는 이미 있는 거를 스케일을 이제 키워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큰 걸림돌이 우리나라에서는 에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게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서.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진짜? 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네. 이게 어떤 기술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진짜? 그런 기술 그렇죠. 지금 개발 중이구나라는 그 정도의 느낌만 있긴 해요.
아니면 개발이 아니라 뭐 1년에 뭐 몇십조 원씩 막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면 아직 비중이 적죠. 왜냐하면 뭐 몇십 년 뭐 동안 석탄하고 천연가스 뭐 원자력 이런 걸 설치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만 새로 설치된 게 뭔가 보면은 80% 이상이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국제에너지기구, UN, 뭐 맥킨지 컨설팅, 뭐 세계은행 다 똑같은 결론은 태양광 풍력을 왕창 하고 차는 전기차로 바꾸고 이러면 된다라고 해서 이미 전 세계적인 결론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그거 말고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좀 있어서
그걸로 될까? 너무 미래 기술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우리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 항상 뭔가 나오는 문제 제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더 만들어서 설치하면 일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증강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부터 개발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야 그거 아직 연구 더 하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 해버리거든요. 참고로 여기 중앙일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네네.
예, 그 지금 쓰고 있는 일부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지난번 그 대선 기간 때도 일부 후보들이 우리나라는 뭐 바람질도 안 좋고 일조량도 좋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어렵다라고 주장했던 후보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책기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백서라는 건데 2016년, 18년 그리고 20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한 양의 100% 재생에너지로 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고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날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배터리.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장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배터리 저장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다. 그게 한편 맞고 한편 안 맞는 게. 10년 전에는요, 배터리가 지금보다 한 10배 비쌌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10분의 1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래저래 한 반값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해요. 이거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어떤 제품이 수요가 굉장히 높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은 좀 되는 게 이제 또 우리 인간과 인류의 또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니, 10분의 1로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한 50% 더 못 떨어뜨리겠느냐. 예, 그럼 그때 되면은 싸다란 거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싸지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에이, 너무 비싸. 안 해. 그냥 석탄 돌리자.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초반에 말씀드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망가져 버리는데, 전기값이 정말 좀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한 두 배 오르는데 세상이 살만하게 유지가 되는 것과 전기값은 안 올리는데 세상이 완벽하게 망가지는 것과 뭐가 맞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굉장히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번듯한 학위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자꾸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 경제성이 떨어진다.
근데 막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배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폐배터리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만약에 방송 듣는 분 중에서 나 집에 폐배터리가 뭐 뭉텅이로 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수거하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우리 위원님은.
아니 왜냐하면.
정말 외길 인생.
왜냐하면 보세요. 그 최근에 요새 니켈값 급등했다는 게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많이 또 떨어졌어요, 또. 예. 근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광물을 현재 기술로 약 95%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리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광물들을 그러니까 5% 정도는 이제 쓰레기 더미로 나오는데 95%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전기차 보증 기간이 보통 뭐 10년인데 뭐 보통 15년, 20년 뭐 15년 정도 쓸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시퀀 탄 다음에 배터리를 반납을 하면 거기서 95%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배터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실은 지금 배터리 광물 생산을 위한 광산업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30년 정도 후에는 망할 거다라고 해요. 왜냐? 이미 나와 있는 걸로 다시 쓰고 하면 새로운 게 거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말 길게 하지만 아무튼 재밌게 편집해 주시고요. 효과음도 넣어주시고.
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 재생 재활용 가능해? 이러잖아요. 네. 가능해요. 이미 이거는 입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안 물어보는 거는 그 석유는 재활용이 가능하냐?
아, 네.
그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한 뭐 700kg 되게 무겁죠. 예. 근데 그 1년에 우리가 경차도 석유를 거의 한 1톤 정도 넣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리터당 한 850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석유를 태워서 하늘로 날려버려서 이상기후를 막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재활용 못한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석유를 놓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나요? 아니면 좀 싸우는 편인가요?
뭐 전쟁도 나고 그렇죠.
나고 그렇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그런 리튬 광산 이런 데서 문제 있다는 문제 있어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이러면서 석유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과 수많은 분쟁은 또 눈을 감는 또 이상한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거가 좀 예, 눈을 뜨시고 저희 듣동나를 아 저희 듣동나? 아무튼 들으시면서
네, 저희 팀에 합류하셨어요. 네, 오늘.
아 네. 내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사실 탄소 중립이 가능하니까 하자라고 하는 거지.
네네네. 네, 네,
절대
네.
불가능한데 막 하자 하면서 막 국제 협약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 이런 거 좀 어색한데 진짜 이렇게 싸질까 뭐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와서 지금 신규 시설을 지을 때 80%는 태양광 풍력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재생에너지의 어떤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많이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탄소중립 가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안 하고 계세요. 듣동나를 듣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탄소중립 의제 관련해서 토론을 보면은 이제 뭐 찬성이든 반대든 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는 양쪽 다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 기본법도 시행이 됐지만 2030년에 이제 40%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만드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경제단체 같은 데서는 너무 빠른 전환이다. 우리 경제가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전 딱 드는 생각은 네. 반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해도 네. 결국 아니라고 또 우기시기 때문에 제가 외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2009년도에 사실은 네. 원래 파리 협약 2015년도 그거를 전에 2009년도에 네. 코펜하겐 협약 못하면 우리 망한다 했었어요. 사실 그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정경련도 그렇고 경제단체에서 뭐 그거 하면 우리 망한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들어보셨죠?
네.
사실 지금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만들 때 그러면은 일자리가 80만 개가 없어진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 하면서 광고했었거든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소니를 위시로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정부를 계속 괴롭혔어요. 재생에너지 더 많이 해줘. 너 2030년의 목표가 지금 22%에서 20%인데 너무 적다. 한 50% 해달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랬더니 작년 한 여름쯤에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36에 38% 할게. 그러니까 그 기존보다 한 두 배로 네.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 아니, 안 해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공장 옮겨야 된다. 이 재생에너지로 물건 안 만들면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준다.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당장 오는 그런 부담 이런 거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어렵다, 못한다, 어렵다,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투자기관에서 편지가 날라오거든요. 저기 탄소 중립은 계획은 세우셨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날라오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부랴부랴 이제 선언도 하고, 뭐, 아립에 가입도 하고, 이제 그게 뭐, 저희 같은 단체도 노력하지만, 그 큰 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네, 네. 네, 편지가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안타깝죠. 지금 좀 더 대비가 돼 있었다면 예, 뭐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제가 기업 있는 분들 만나보면 아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안 된다. 근데 정부 보고서도 그렇고 뭐 누가 봐도 그렇고 계산 딱 해보면 할 수 있는 면적은 있긴 있는데 조금 땅이 필요하긴 하네. 그리고 초반에는 투자금이 좀 들어가네. 이런 정도인데 못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는 얘기는 2009년도 했었고요. 그 전에도 했었고요. 네네. 내년에 아마 2030년도 하실 거예요. 아마 너무 빠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아유 뭐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장사 안 해요. 안 팔래요.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업분들이 정말 좀 특히 이제 그 오너분들이 여기 저기 10대 기업 오너 한두 분은 들으실 거 아니에요, 듣동나. 네.
그분들 들으시겠죠?
그분들이 좀 듣고 네. 아이씨 나는 내 기업 오너라서 이게 평생 그거 내 건데 네. 어이씨 내가 제일 손해네. 사실 폭삭 망하면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사람은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랙록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EU에서 그 탄소국경세 시행하겠다 네네. 이런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작년 7월인데 불과 며칠 전인 3월 15일에 EU 이사회가 이거를 통과시켰어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이런 것들을 유럽 이외 지역에서 이거를 수입해 올 때 여기에 탄소 배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그만한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제도였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EU 이사회를 통과했고 이제 6월 달에 마지막 남은 절차는 이제 유럽 의회가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EU 회원국들은 이거를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프랑스 재무장관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이거는 유럽이 추구해온 기후정책의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이 덧붙인 내용이 중요한데요. 산업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이 야기하는 탄소 배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더 피해를 받고 유럽이 고통받는 데서 이 제도가 탄소 국경세가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의회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게 여기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지금 이 탄소 국경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목들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직접 배출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그 부과가 되는데 유럽 의회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간접 배출까지 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여튼 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시행이 2026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제 유럽 쪽에 일부 품목은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단순히 과거에는 뭔가 뭐 환경단체 위주에서만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한 곳이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를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맥킨지와 같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들과 무디스 같은 신용등급평가기관도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또 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고용 불안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네.
한 10년 전에는 탄소 중립 가야 된다, 뭐 재생에너지 된다 이런 걸 냈던 것은 정말 그린피스 정도 네, 네. 같은 기관이었고 그때는 사실 좀 고백하자면 저도 아니 태양광 풍력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 이게 솔루션이 맞나 이랬었어요. 아,
그때 외길 인생이셨을 때도
외길 인생이지만 현실을 봐야 되니까. 아, 네. 제가
10년 전에는
현대차 네. 기획실 직원으로서 뭐 품위를 올리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아, 네네.
아 이거 하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맥킨지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그 보고서를 아예 이제 자기들의 컨설팅 회사 그 섹션에 이제 그 별도로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 이렇게 하고 하면 예,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일자리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늘어나는 게 더 많아서 고용도 이렇게 좀 뭐 약간 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내고 좀 놀란 거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톤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맞다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우리가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유하는 거고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근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긴박함이 느껴지는 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반갑기도 하면서도 너무 좀 슬픈 거예요. 이제 맥킨지가 저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예.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Ready or Not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2030년까지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그 해당 회사들이 그 디폴트 위험이 줄어든다. 디폴트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안 망하려면 빨리 지금부터 초기에 온실가스를 줄여라. 그러면서 안 그랬을 경우에는 2030년에 더 강한 뭐 탄소 국경세든 더 강한 그런 규제를 맞았을 때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그때 헤매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면서 결국은 또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오프닝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후변화를 막느냐 못 막느냐의 차이는 이탈리아 규모 정도의 경제를 우리가 그 손실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의 뭐 성장을 우리가 얻느냐라는 문제라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톤이었어요. 옛날에는.
네네네.
아니면 무디스 같은 아예 안 쓰거나. 근데 이제는 이거 안 하면은 뭐 돈 못 갚지 망하지라는 거를 이게 네.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드렸는데 그린피스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특히 일자리가 얼마나 새롭게 창출될지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핵심적인 내용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보고서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에 있는 정치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8개 주 에너지 전환과 고용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이미 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의뢰를 했고 여기서 연구한 결과 우리가 공공 그리고 민간 투자로 충분하게 돈이 투자가 될 경우에는 2030년에는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도 가능하다. 거기에 플러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2030년까지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80만 개 그리고 31년부터 2050년까지는 100만 개 이상 엄청난 양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두 가지 영역에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60만 개 이상의 2030년까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건물을 개조하거나 그리고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리고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에너지 효율 분야예요. 여기에서도 1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탄소 중립도 그러니까 이루면서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 뭐 이런 이제 결과인 그렇죠. 것 같은데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론이기는 한데 이게 참 미래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하잖아요. 뭐 코로나19도 당장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보고서들이 어떻게 작성되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일자리 숫자들이 도출이 되는지 그 근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기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사실 빌 게이츠 정도 예측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은 네. 이제 또 예측 가능한 면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네. 탄소 중립이 굉장히 뭐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좀 뻔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저도 기법을 물어봤어요.
네네.
사실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는데도 이게 제가 좀 듣고서 아 맞죠 이렇게 했던 건데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일보가 우리 팟캐스트를 하자 그러면은 뭐 녹음 시설도 만들고 사람을 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유튜브 하자 그러면 또 촬영팀이 붙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풋이 들어가면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제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니 그럼 방법은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거니까 그럼 그거를 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고 설치할 사람이 필요하고 뭐 그거를 이제 뭐 인허가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투자금을 인풋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단순한 모델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 전력 생산시설, 신규 생산시설은 80% 이상이 태양광 풍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 때 돈이 얼마가 투자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는지는 딱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전제는 우리가 그런 투자를 안 하면
안 나온다.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이 되게 또 핵심이겠네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듣고서 개인적으로 내긴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간 78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GDP가 꽤 높잖아요. 전 세계 네. 뭐 10위, 뭐 9위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계산한 거는 한국의 그런 GDP에 약 3.6%를 투자하면 78조 원이 나오고 그 초반 한 8년 동안은 좀 빨리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좀 높고 31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한국 GDP의 1.4% 정도인 44조 원을 매년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이제 거기서 예를 든 거는 뭐 국방비를 한 10% 삭감해서 쓴다거나 그 탄소세를 걷어서 사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렇게 홍수 피해를 난 농민이 석유회사에다가 소송 걸기도 해요. 당신들이 이 홍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당신도 돈 번 거에서 내놔라. 우리 복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승소는 못하고 있는데 법정까지는 가요 이게. 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니까 돈을 내세요. 기업 영위는 하실 때 내시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부담이 돼야 그걸 줄이려고 또 감축을 하거든요.
네네.
또 추가로 하나의 그 공공 재원은 뭐냐면 화석연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한 1조 6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한 해 이거를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거.
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뭐 녹색채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60조 원 이상을 거둘 수 있다. 재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김석 위원님께서 국방 예산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우리나라 상황상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시겠죠. 지금 또 정세도 워낙
그렇죠.
어렵고요.
네.
근데 여기서 국방 예산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쓰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방비라는 게 사실 그 국민의 어떤 안전 그리고 국가의 어떤 안위 이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대형 산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범위를 정말 전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물리적인 전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기후와의 전쟁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국방 예산까지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차원의 재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 크루그만 같은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돈을 찍어서라도 해라. 예. 이거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뭐 그게 지금 문제냐. 그거부터 일단 해결을 하자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액수가 좀 크긴 하지만 예, 뭐 조달하는 방법은 사실 뭐 많이 있습니다. 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기본법으로 명시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14번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이제 13개의 국가가 이제 그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대본이 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재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그 재생에너지 전기가 한 전체의 한 35% 정도 되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거의 50%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체 전기의 35%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은 2050년으로 돼 놨잖아요. 사실 더 빨리 하면 더 좋아요. 사실 50년 너무 늦다라는 게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근데 뭐 30년 남았고 이미 30몇 프로 했으니까 40몇 프로 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OECD에서 꼴찌 수준이고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5% 정도 됩니다. 5%. 예. 그러니까 갈 길이 먼데 아무도 못한 길을 가라고 하는 거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독일은 2030년까지 8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하는 주체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신호등 연정이라고 이번에 3개의 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 3개 중 한 군데가 보수당이에요. 근데 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기업에게 어떤 그 돌아갈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80%까지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금 우리나라 차기 정부에게 주는 어떤 좀 시사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원자력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본 뉴스 중에서 뭐 EU 집행위원회가 뭐 그린 텍소노미에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뭐 원전을 뭐 조건부로 뭐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그럼 진짜 원자력이 뭐 친환경 에너지가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쟁은 현재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원자력이 한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의 16%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원전은 일단 친환경인가 뭐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탈원전이 정말 그러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원전은 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전문성이 약간은 부족하지만 네. 남들보다 훨씬 잘하니까
네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니까.
네.
그 친환경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뭘까요? 네. 뭐가 친환경일까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은 뭔가요? 해외에서는 친환경으로 완전 그 막 박수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파괴로 거의 욕먹기도 하거든요.
환경적으로 뭔가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네. 이 세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게 원래는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뭐 자연을 훼손하냐 아니냐
그쵸.
뭐 내지는 네. 뭐 매연이 나오냐 이런 거였는데 그 기준이 좀 바뀐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해 버린
네.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재조명이 좀 있었어요. 아, 쟤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데 사고 위험성은 있다지만은 쟤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영국 대사관에서 10년을 일했거든요. 기후에너지 담당관으로.
네.
영국은 야, 좀 써야 된다 라고 결정을 내렸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래 한 80, 90%가 원전이었는데 좀 줄이자 했다가 근데 많이 못 줄이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요. 독일은 줄여 없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탄소 배출, 저탄소냐 아니냐, 뭐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잣대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원전은 이제 CO2는 안 나오는데 해외에서 보면은 비싸요. 우선
네.
우리나라는 싼데 제가 이것저 더 잘하는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규제도 약하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뭐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빨리 짓고. 예. 근데 이제 그거도 배경에는 정부가 딱 여기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지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법이 있고, 그 보험료가 있거든요. 원래 내야 되거든요. 사고 났을 때 보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민간 보험을 들면은 하고 나면 얼마가 저기 견적금을 어우 뭐 피해가 뭐 몇십 조네요. 그러면은 보험료 한 1년에 한 3조 내시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되게 높다면 우리나라는 아이 뭐 한 5천억까지만 한수원이 보상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부담할게. 그러니까 뭐 하세요.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정부 찬스 쓰면 정부 찬스. 네. 네. 해외에서는 비싸다. 그리고 사고 난 걸 보니까 장난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네. 네. 안 날 수도 있지만 나고 나니까
한 번 나면
엄청난 네. 피해가 야 싸게 잘 썼어. 근데 25년 후에 사고 빵 나니까 싼 게 아니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 나오는 거 아,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뭐 이러면서 여기다 놓으면 어때요? 싫어요. 나 다 싫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럴 바에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졌으니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배터리도 많이 싸졌으니 이거 집중 설치해서 그냥 우리 좀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살자. 참고로 EU 택서노미를 보고서 한국에서는 막 와 운전 다시 하나? 해외에서는 아이씨 하지 말라는 소리네. 왜냐하면 그 안에 규정이 자 원전을 지을 때 폐기물을 어디다 묻을지까지 해서 그것까지 해결하고 지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연료봉이 뭐 떨어졌네 뭐 후쿠시마에서 뭐 땅을 녹이고 들어가네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고 났을 때 연료봉이 땅을 파고 막 들어가지 않게 딱 내려올 때 그걸 탁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는 장치를 설치를 하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와 택서노미 들어갔다. 이런 조건들이 붙었잖아. 에이씨 하지 말라는 소리네. 아.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이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 또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예. 물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가능성 열어두자면 엄청난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아 저기 그 안전장치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쪽 주민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폐기 핵연료 막 묻을 수 있게 합의 받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해결을 못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택소를 갑자기 그게 될까요? 예.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에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해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오라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사회가 선택한다면 정말 너무 위험한데. 좀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회의 뭐 그 선택은 근데 마음 편하게 있으려면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네. 원전의 리스크도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대형 산불 저희 동해안에 나면서 어디에 났었죠? 강원 삼척 울진에 났잖아요. 울진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산불이 그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코앞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그거를 진화를 했었던 사례가 하나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도 최근 며칠 전에 그 앞바다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네. 또 원전 운영이 중단되는 또 사고도 있었다 보니까 이게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이 원전의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더 많은 뭐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보고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보고서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어떤 일자리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거가 뭘까요?
네, 그 우리나라 2019년도 이 고용조사 통계상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3,210만 원이에요. 2019년 기준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진행했던 11개 분야, 에너지 효율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 11개 분야의 지금 현재 평균 연봉 수준이 말씀드린 국내 전체 평균 연봉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3,69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로 훨씬 더 높게 나왔고 나머지 뭐 좀 낮은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역시 평균 연봉이랑 비슷한 네네. 수준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이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의 남성 노동자 비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현재로서는 높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한 25%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 여성 비율이 43%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이게 본격적인 에너지 투자를 하고 교육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성 고용률도 훨씬 높아질 여력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가 주는 어떤 시사하는 점이라고 하면
네네.
탈탄소 정책이 이제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물어보셨던 그런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는 큰 어떤 계기였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2030년 40%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적인 그 흐름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올해를 이 재생에너지 투자의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실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이번 첫 해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그 김지석 의원님의 어떤 생활 밀착형 친절한 설명. 그리고 또 우리 양연호 캠페이너님의 어떤 굉장히 아카데믹한 수치와 함께 객관적인 또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이제 진짜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와 또 투자의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더 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더 읽어볼 만한 책이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가벼운 마무리.
일단 그린피스에서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네. 네.
지식 채널이라고.
지식 채널. 네.
영어 지. 그다음에 한글로 이제 식 채널 해가지고 저희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정치 면에서 다루기도 하고 별로 재미는 없는 재미 있다고 해야겠죠. 재미 있고요. 내용도 좋아요.
네, 네네네.
그다음에
직접 나오시는 건가요?
아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는 매주 네네. 하다가 네. 네, 너무 힘들어서 저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영문 자료는 진짜 많은데 네. 한글화된 자료가 너무 없는데. 고민 끝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 하나가 또 온 게 뭐냐면 블랙록이라고 말씀드린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이제 관리하고 불리는 그 회사예요. 국민연금도 일부 관리합니다. 우리가.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지속가능성 뭐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그린피스 홈페이지인가 그 금융회사 홈페이지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수준으로 정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왜 해야 되고. 이걸 꼭 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켜 이렇게 관리하겠다. 그거를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좀 이렇게 와 금융회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딱 얘기할 정도까지 왔는가 생각이 드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 유튜브에 이제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있어요. 붉은 지구라고. 저도
봤어요.
저도 출연합니다. 3편인가 4편인가 7편인가 8편에 그래서 한 3시간 촬영했는데 30초 나왔고요. 예. 그래서
네.
있고
아 이 다큐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네, 그 사실 그 붉은 지구 첫 편이 산불이 통제가 안 된다.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방영된 게 10월이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아 그렇구나.
5개월 후에
예측을 이제. 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앞으로 이럴 거가 아니었어요. 이미 예전보다 훨씬 더 불길이 안 잡힌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블랙록 뭐 난 붉은 지구 이런 찾아보시면.
네.
예, 아 이런 현실이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양연호 캠페이너님도 준비하신 게 있나요?
네, 그럼요. 저도
직접 출연하신.
뭐 직접 출연은 여러 군데 했지만
네. 예,
다른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그 김지석 위원님께서 인용해주셨던 무디스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야, 그거 야 경제 컨설팅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니까요. 그 요약본도 있어요. 굳이 풀버전 다 안 보셔도 되고 요약본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꼭 주변에 널리 널리 자랑하시면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자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린피스 어떤 보고서 아니고 이제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아니, 사실은 저희 쪽에서 내 보고서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저희의 한계는 이제 그 환경단체다 보니까 약간 그걸 깔고서 맞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보다는 외부 거를 한번 보시고 아 블랙록을 보시고 그린피스를 보시면 뭐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하시고요. 사실 제가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해외 자본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린피스 얘기랑 똑같다. 근데 그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네.
과학과 네. 현실에 기반해서 네. 말하기 때문이에요. 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과학이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태양광, 풍력, 전기 차야 된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멋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살려주세요.
과학과 현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서 예,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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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양연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님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소통 시간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